이 시간엔 조금 전 봉독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 속의 교회 그 네 번째 시간 성도와 사회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남가주 LA 지역 한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지역 이슈는 소위 LA 코리아타운 지키기였습니다. 8년 전에 작은 규모로 코리아타운 지역 내에 방글라데시 타운이 설립되었는데 이번 6월 지역선거 때 방글라데시 타운을 확장시키는 결의안이 지역 주민의 투표로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방글라데시 타운을 코리아타운 내에서 확장하도록 계획을 하면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한인타운의 절반이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화요일이 선거일이었는데 한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에 줄을 서는 등 한인들의 압도적인 참여로 코리아타운 내에서 방글라데시 타운을 확장할 그 계획은 실패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본 투표 결과는 투표 참여자들 중에 반대표가 98표, 찬성이 1.5%에 미쳤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지인의 말로는 한인들이 이렇게 단합한 모습을 보인 것이 1992년도 LA 폭동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조금 큰 교회에서는 교회 버스 행렬로 교인들과 한인 주민들에게 투표소에 라이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와서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투표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이 결의안의 내력을 그동안 지켜본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기사로 이것을 접하면서 제가 모르는 어떤 뒷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도 많을 텐데 현존하는 소수민족 지역을 둘로 잘라서 한쪽을 다른 소수민족에게 준다는 것이 합당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한인사회가 한인타운에 대해 한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은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면으로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 없기도 합니다. 한인들보다도 소수민족인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이번 일로 인해 한인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특히 대량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교회 버스들이 인구 90%가 무슬림인 그들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았을까? 그들은 그 버스에 새겨진 십자가, 그곳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 그 버스에 새겨진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에 그들이 오고 싶어 할까? 사회에서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마땅하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6월 한 달간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와 그 문화 안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에게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생업에 대해 또 고난에 대해 너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사회문화를 더욱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시대의 성경인물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받으시는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말씀은 고린도 전서이지요. 사도 바울이 수년 전에 자신이 설립 인원에 속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신도들을 통해 듣게 된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모습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갈 수 없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었고요. 또한 그 교회에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장의 편지에 서론이 있고요. 마지막 16장에 보면 권면의 말씀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 그러니까 1장 초반에서부터 15장까지 그 사이 내용에 고린도 전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큰 주제들, 다섯 가지 큰 문제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 교회 내에 존재하는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에 걸쳐서는 성과 성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8장에서 10장에 걸쳐 증거되는 주제는 우상신전에 바쳐진 고기와 그런 음식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넷째, 11장에서 14장까지는 회중예배가 주제가 됩니다. 마지막 주제 15장에서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9장,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 로마 사회에서 그가 무엇을 목적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도로서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문화 속에서 주님에게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은 시간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서야 할지 그 분명한 위치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반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도록 부름을 받은 자리가 있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는 사회 바깥도 아니고 사회 위 또한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사회 속입니다.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에 속했다는 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이 성도들에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물을 사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학들을 허용하고 다양한 신전들이 허락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고요. 소나 염소 등 음식으로 먹는 짐승을 잡을 때 종교적인 행사로 그 짐승의 생명과 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결단을 한 성도들 사이,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어떤 신전에서 잡은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맴돌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그런 음식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고민에 대해 바울은 신전에 바쳐지는 모든 음식들을 거부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든 그런 음식들은 거부하고 다른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인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인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이 믿는 어떤 우상들보다 높으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인도합니다.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정말 중요한 것, 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인데요. 우리 8장으로 가서 8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식물에 집중하지 않았던 음식에 집중하지 않았던 바울 그 너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지거나 또 어떤 음식을 먹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 아래 8절입니다. 식물은 또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음식,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 받쳐져서 그것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고 어디 받쳐져서 그것을 먹으면 거룩해지고 이런 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제가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많이들 짐작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이다. 타락한 우리의 영혼, 그것을 짚어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가까운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동일한 것을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안을 얻었겠습니까? 시장에서 사온 음식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우상 숭배에 참여한 식물은 아닐까, 음식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느냐 마시냐가, 또 무엇을 취하냐 마느냐가 믿음과 불신의 여부를 나눈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문화 속에 거하라 라고 이처럼 하신 말씀이 그들의 문화를 문제 삼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회문화 속에 거하라는 것은 그것에 속하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10장으로 가셔서 14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상들의 신전에서 먹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을 비교하기 시작하십니다. 10장에서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참여하는 성찬, 그 성찬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의 정죄와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선행을 했거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러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그분의 우리 대신 흘려주신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방 신전을 찾는다면, 그곳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신전에 기웃거리고 다른 어떤 신전에서, 유명한 그런 신전에서 행해진 그런 제사에 올려진 음식들을 먹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웃들과 접촉을 피하면서 사는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도들을 불신자들이 다수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주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들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의 문화에 마음 놓고 참여해도 괜찮다. 어떤 형태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성찬의 차이점을 보여주신 것처럼 미신과 거짓에 사로잡힌 다수들이 참된 구원과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소수들의 경우를 날마다 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회 속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신앙을 들먹거리면서 이 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격리시키지 마십시다. 성경 구절 이 구절 저 구절을 짜깁기 하면서 강 건너 사회 문화를 비난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사회 바깥도 아니고요. 이 사회 위도 아닌 이 사회의 속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친사회 문화적으로 살고 친사회 문화적이 되어야 할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가? 왜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구절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는 이 사회 속에 거하고 이 사회를 이룬 불신자들과 접촉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셨죠.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내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 때문이다. 우리가 친사회 문화적이 되어야 할 분명한 목적은 곧 그 사회, 그 문화를 이루고 있는 불신자들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춰 나가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0절에서 시작하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주의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율법이 없는 자들, 헬라인들,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은 헬라인들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합니다. 22절 또 보실까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높은 사람들,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사회 지위가 스스로 높아질 수는 없죠. 하지만 자기가 낮출 수는 있습니다. 미들 클래스에서 로우 클래스를 이해하고 낮아질 수가 있죠. 미들 클래스에서 하이 클래스로, 어퍼 클래스로 자기가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즉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눈높이에 맞춰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있을 때 율법주의자가 되고 무법주의자들이 있을 때 덩달아 무법주의자가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적인 삶은 율법주의도 무법주의도 아니죠. 신학적인 용어로 리걸리즘도 아니고 엔티노미안이즘도 아닙니다. 엔티노미안이라는 건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을 반대한다. 무법주의.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를 모르는 헬라인들도 아니다. 복음주의는 그 중앙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있을 때 율법주의자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8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서도 그 문화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요. 사람들의 사회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수가 될 수 있고 다수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 문화에는 죄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그것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옳다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과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그 문화 속에서 그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분의 의로우신 나라, 의로운 나라를 갈망하는 흔적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 부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어떤 문화는 심각해요.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참 여러분과 동의합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이웃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둘이 설 수 있는 발판을 찾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줍니다. 이것이 눈높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문화라도 그 안에는 참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선, 청결함과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찾은 후에 그 위에서 불신자된 나의 이웃과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뜻한 그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묵상 속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그 방글라데시 타운 확장에 대한 LA 한인들의 반대 참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방글라데시 타운 확장에 대한 결의안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보이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투표에 참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타운을 확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방법, 좀 더 바른 방법을 찾아달라라는 의미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선거에 동원이 됐다는 점에 대해 저는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행동이 우리의 전도 대상인 그 당사자들에 대한 반대 감정만 나타낼 뿐 그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량의 사람들이 큰 버스로 차에서 내려서 다 반대표를 찍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무언으로 어떤 인상을 줬겠냐는 것이죠. 이번 선거 때 한인들의 그 압도적인 참여율과 심지어 교회가 동원된 이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유니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석하게도. 이번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유니티가 아니라 트라이벌리즘입니다. 트라이벌리즘. 그러니까 부족의식입니다. 부족의식은 내가 나와 한 부락을 이룬 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만을 챙기고 그 밖에 사람들을 경계하며 심지어 적대시하는 집단행위이고 이해관계입니다. 부족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다 서로 이해해요. 그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관점으로 볼 때 이건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소수민족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수민족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더 작고 약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피해 세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의식은 한인들만이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부족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은 물론 신약시대에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크리스찬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요했던 사람들, 부족의식의 트라이벌리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에베소 같은 곳에 가서 부족의식으로 집결된 사람들을 통해 피해를 받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여신의 이름을 수시간 동안 외치면서 절대로 다른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 외부인이 보면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들은 그걸 절대로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족의식에 대해서 아는 이유는 제가 그 안에 빠져 있어 봤기 때문이고 아직도 알게 모르게 부족의식의 그 잔해를 제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의식에 사로잡힌 한인교회들은 일반 주민들을 향해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반 주민들은 일반 교회가 전도하면 되고 우리는 한인들만, 적어도 한국 사람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만 전도해서 영어권으로 들이자. 이런 사고방식이죠. 또 영어권 차세대에게 한국 문화와 풍습을 강요합니다. 이곳은 한국교회야, 한인교회야. 그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풍습과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저지른 모습들입니다. 전 영어권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권을 집중적으로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들을 한인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문화를 한인 문화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많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왜 이 문화권 속에 남아서 그 문화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사도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들과의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짚어주신 사회문화 속의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회문화를 접근할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문화를 접근할 방법은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23절에서 구원을 언급한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또는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것도 죄인의 대가를 몸소 받으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치지 못하신 어떤 일을 우리가 마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깃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똑같이 죄인입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공로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많이 기억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뒤에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의 전반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볼 때 그 누구든지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어떤 다수, 어떤 소수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90%가 이슬람권인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 문화를 포기할 수 없고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르시는 사람을 두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의 깃발 아래 우리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내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뒤에 영어로 하면 some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Some people might be saved. 바울이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바울 자신도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누구에게 전도할지, 누구의 사회 문화를 바람직하게 여길지 골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면 유대인, 헬라인이면 헬라인, 약한 자면 약한 자, 법 아래 있는 자면 법 아래 있는 자, 법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는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주야로 수고했습니까?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열악하게 보이고 아무리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회 문화권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대해줍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불러내실 수 있다. 이런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러내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그것을 믿었습니까? 자기가 어떤 어둠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어둠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어둠, 어떤 흑암, 어떤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나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럼에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둠에서, 그런 무지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 이웃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먼저 우리가 포착을 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나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에 바르지 못한 점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7월 달에 세인트 루이스 미저리에서 그 개신교 중에 LGBTQ, 그러니까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지지하는 크리스찬들의 대규모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대해서 알버트 몰러 박사께서, 그분이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의 학장님이신데, 그분께서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영어로 먼저 그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Sexual identity becomes a defining issue that isn't changed by the gospel and isn't transformed by sanctification. 오늘날 성 정체성은 존재론적인 주장이 되어버려서, 존재론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바뀔 필요도 없다는, 나의 그 존재론적인 그런 어떤 한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고 성화를 통해 바르게 발전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복음이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변화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없는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일으켜주고 계시는데,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화하지도 않고 변화할 필요도 없는, 복음 앞에서도 꿈쩍달싹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크리스찬의 모습이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타락한 세상의 그 문화를 보며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정죄하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가 많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며 복음을 전파할 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복음이 이룰 수 있는 그 위대한 위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그가 1년이 걸리던 50년이 걸리던 변화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친구가 되어주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복음의 깃발 아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인으로서 미국의 소수민족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소수와 약자의 신분을 하면서 우리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쉽게 무서운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체험하고 있고, 그런 체험들이, 그런 깨달음들이 굉장히 감사해요. 나는 지금 약자인데, 소수자인데 순식간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죄인의 옛사람이라는 건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경계해야 되고 나는 복음의 깃발 아래 머무르리라. 날마다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사회 문화의 일원입니다. 우리도 형성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 복음의 조명 아래 날마다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동시대에 태어나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은혜로 생각하십시다. 그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도리어 마음에 품어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지역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내 곁에 있는 나의 이웃들, 그들을 마음에 품어보십시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목적은 그들의 구원,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와 같은 구호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억되고 실천되며 결실의 날을 기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그냥 어떤 세상 빈 공간에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권 속에 두시면서 저희들이 그 문화권 속에서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냥 살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 사회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주님에게 속했고 하지만 이 세상 안에 있다는 점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밖에 나가거나 이 세상 위에 서려고 하지 않도록 저희를 겸손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 수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준 것처럼 저희도 그 방법을 택해서 복음적으로 이 일을 하며 주님께서 결실하실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어두운 세상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와 같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구원을 확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심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참 많사오니 주여 하루하루 복음적인 그 삶과 그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의 친절하고 또 진리로 인도하는 이웃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 또 저희 교회를 통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